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소위원회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자, 오늘 3부 국회 보안위 시간에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공수처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김종민, 조혜진 두 위원관의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경제 3법에 대한 당내의 입장 차이로 인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이 기로에 서게 됐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시절에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비대위 활동을 했던 이상돈 전 의원의 진단을 2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상가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 임대차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해당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경찰이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단체들에게 집회 금지를 통보했는데요. 특히 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차량 집회를 추진하려 했던 부분도 금지 대상에 포함을 했습니다. 이 집회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 차량 집회도 불법이라는 게 경찰의 해석인데요. 주요 도로의 차량 정체 또 교통사고 우려와 대규모 집회로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금지된 집회는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를 강행할 시 해산을 시키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런 와중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고요.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방역에 방해가 안 되고 교통에 방해가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 헌법상 권리인 것을 무엇 때문에 막겠는가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좀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게 차를 몰고 와서 이래서 광화문에 차 세워놓고
네.
차 세워놓고 이제 거기서 빵빵거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여의도에서 출발을 해서 광화문 찍고 서초동까지 이제 쭉 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스루.
그러니까 이제 쫙 드라이브를 하면서
진짜 드라이브 스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논점이 이제 나올 수가 이게 이제 방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임으로써
네.
감염의 우려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라고 하는 점이 먼저 따져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불허 결정이 정당하냐 아니냐가 이제 그러니까 판단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 지난번에 이제 100명 안쪽으로 하고 교통 질서를 지키는 조건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게 돌발 상황으로 지켜지지 않았죠. 지키지 않은 부분은 후속적 부분이고 지금 교통 방해가 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지킨다.
네.
드라이브스루 방식은 뭐 사실은 특별한 사정 그 말 그대로라면 지켜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조건이면 법원에서 허가가 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보니까 불허 결정은 이미 뭔가 그 방침이 세워졌고
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행정법원으로 가서 가처분 신청을 낸다.
지난번과 똑같은 방식이죠.
지금 네. 이제 그 이번 주 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그럼 법원에서 이거를 허가를 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결국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돌발 상황이 이제 문제 같아요. 지난번에도 100명이라는 거, 또 안에서 하는 거, 그 조건으로 허가가 됐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드라이브 스루 하면서, 이 화장실 뭐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네.
밖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법원에서 고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차 안에 그러니까 차 안에만 있고 뭐 이렇게 도로를 이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19가 그 밖으로 많이 퍼질 가능성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전파 과정에서 택시 안에서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그 차량 안에 몇 명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타는지도 알 수가 없고 또 그 차량이 과연 약속된 대로 그 이제 원래 신고한 대로 움직일 것인가 전례를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참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그 집회 시위의 자유가 굉장히 헌법적 권리로서 중요하고 가급적이면 제한을 최소화한다라는 원칙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이 이분들이 앞서 했던 전례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렇죠. 이것이 과연 국민적 정서나 감정에 맞을 것인가, 또 국가 방역에 정말 드라이브스루 하면 괜찮은 건가, 그냥 그러면은 방역에 방해가 안 된다는 전제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돌발 행동 이 부분 같아요. 지난번에도 판사가 뭐 예상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돌발 행동 하지 않을 거라고 아마 생각하고 그 가처분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도 돌발 행동 뭐 저는 예상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창문을 열고 소리 지른다든지 예를 들어서 경적한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접촉의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차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큰 위험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런 논리가 하니까요. 된다면 택시를 타서도 안 되고 예. 버스를 타서도 안 되고 지하철을 타서도 안 되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차 몰고 나와서 계속 드라이브를 한다.
그럼 아무 뭐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걸 막을 것 같은 명분과 논리는 사실 별로 없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죠. 다만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제 때로 어디다가 어떤 특정 장소에 차를 세워놓고 다시 모인다든지 네. 이렇게 되어버려서 이게 무력화되는 경우. 지금 이제 박준 그렇죠. 변호사가 말씀해 딱 우려하는 게 이제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뭐 조심스럽게 법원에서 이 돌발 행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8.15 때처럼 받아들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궁금한 게 엊그제 이제 비컨 뉴스 시간에도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네. 바가 있었는데 부천에서 어떤 집회 신청을 한 거 법원이 허가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방역에 적극 협조한다는 조건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네. 인원수는 70명인가 그랬고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허가를 했다. 허가의 논리에 기초해서 본다면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낼 가능성도 있다.
아, 8.15 때 기준이면 허가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돌발 행동이라는 거는 뭐 그거는 진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법원 문제는, 입장에서는요.
근데 좀 이제 법논리로 따지면 그 돌발 행동이 있을지 모르니까 불허한다도 사실은 법논리상 맞는 얘기입니까?
맞지 않죠, 사실은. 그것까지 그러니까 다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건 주최 측의 사후에 책임을 묻는
그렇죠.
거죠. 사전에 허가 뭐 불허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른바 그 박형순법이라 그랬던 감염병 예방법 상으로 이런 것들을 허가할 때도 뭐 전문가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좀 진단을 받고 감정을 받고 하라는 그런 법이 없는 이상은 네. 지금 상황 법 논리상으로는 돌발 행동이 있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네. 그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마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재명 지사나 수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그렇지만 사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방역에 방해 안 되고 교통에 방해 안 되고 법률에 방해가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그렇죠. 사실 맞는 말이죠. 헌법상 권리를 그게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어떻게 그걸 막겠습니까? 막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죠.
이 전례가 워낙 더 크기 때문에 좀 우려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이분들이 오히려 좀 다른 대안을 찾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이제 마포구청 앞에 노점상 분들이 이제 집회를 했는데 이 집회에서는
아, 인형.
네. 인형들 쭉, 열과 오를 맞춰가지고 인형들을 쭉 세워놓는다면서 인형들이 이제 머리띠도 두르고요. 네. 들고 피켓도
저도,
들고.
저도 사진 봤어요.
네.
그거는 괜찮죠.
주요한 딱 이제 필요한 일부 인원분들만 나와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인원들을 인형으로 채워놔서 오히려 그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또 본인들의 의사도 집회 시위 통해서 표명을 했잖아요.
지금 뭐 유튜브로 이 마일스 어웨이 님이 대안 주셨네요.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라고.
한정희 의원이 또 이런 식의
언택트 시대에 막
얘기하게 됐죠.
랜선 시대.
네, 그렇죠. 뭐. 랜선 집회.
아무튼 법, 그러니까 이제 뭐 행정법원으로 가처분 신청장 들고 갈 거는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가 정말
판사가 가장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정부가 집단 소송제를 사회전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로 하면서 특히 악의적 가짜 뉴스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언론사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
이 개별 법률에 규정돼 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상법에 포함시켜서 적용 범위를 일반화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이 입증된 손해 책임의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이 추진하는 한 3배보다 조금 더 커진 건데요.
네.
정부는 이제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하여 이 사익을 추구하는 위협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 추궁 절차나 억제책이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입법 취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 자유의 위축 또 언론 통제 수단으로서의 악용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 시민사회계에서는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특정 분야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게 아니라 네.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뭐 방향은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뭐 다 이래 돼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거고 네. 몇 군데 뭐 금융이나 소비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했지만 적용되는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법적으로도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할지가 사실은 저는 궁금한데 이제 국회는 또 언론의 눈치를 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언론의 반응인데요. 언론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어제 발표가 나왔고 어제 오늘 갑자기 어떤 반응이 나온 건지 눈에 띄는 건 크게 없는데 하나 나왔던 게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 법무법인 이공의 변호사의 멘트를 인용을 하면서 디지털 나치라는 나칠법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 될 수 있는 반민주적 디지털 나치법이라고 비판을 했다라는 거였는데요.
네.
그 외에도 이제 앞서 조금 시계를 돌려왔거든요. 6월이나 7월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도 이제 뭐 한국 경제가 국민을 겁주는 정부, 뭐 중앙일보가 이제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다, 슈퍼 여당의 입막기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앞서 이제 정청래 의원을 추구하거나 했을 때부터 언론들은 좀 반대하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었고요. 사실 한국 기자협회나 전국 언론노조에서 상당히 좀 신중하게 나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사실은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하고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이건 언론 기관만 타켓으로 만든 법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법체계를 그렇게 바꾸자라는 취지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이나 뭐 저는 경제계도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도입되면 상당히 소송이 되면 크게 손해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이 반대할 것 같아요. 논리는 사실 안 맞습니다. 이 논리를 뭐 갖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그럼 그 표현의 자유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의 어떤 그 권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난관은 극복하기는 쉽지는 않다. 이걸 뚫고 나가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논의가 있을 때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찬성하는 사설을 쓰기도 하고 좀 찬성 논조를 보였던 언론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언론들 중에 일부는 그 대상이 언론으로 되니까 논조가 바뀌어가지고 비판 논조로 돌아선 언론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만 딱 찍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 언론들이 상당히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위축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은 근데 그냥 무조건 무시하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선거처럼 한번 지나고 나면은 언론사들이 정당으로부터 엄청 소송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특히 개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악의적다 가짜 뉴스였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저도 뭐 송사 중인 게 있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형사를 걸기도 하고 거기서 또 민사로 걸면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실질적으로 무죄 판정이 나온다고 불기소 혐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송사를 걸리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막는지 잘 알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나 일부 이제 기업들에서 악용하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소송 행위 자체. 근데 만약에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고 하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과도한 어떤 손해배상액이 산정이 안 되더라도 뭐 법정에서 이것은 악의적이 아니었다, 의도가 아니었다, 공익을 위한 거였다라고 하더라도 그 송사 과정 자체가 어떤 언론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뭐
제가
고려를 뭐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첫째는 그 손해액의 최대 5배잖아요.
예. 네.
근데 손해액 산정의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은요 언론 보도로 인한 어떤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나왔던 그 법원이 인정한 손해금이 보통 500만 원이었어요.
위자료거든요, 정신적 손해.
그러니까요. 이제 보통 이제 그 뭐 몇천만 원짜리 나온 게 이제 간혹
네.
가뭄에 콩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통상 그랬거든요. 곱하기 5면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언론사에 엄청난 위축이 되는지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다른 결로 악의적 가짜 뉴스라고 한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뭐 이제 그 학계나 이런 데서는 악의성을 도대체 그럼 어떻게 입증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입증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법 취지는 뭐냐 하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담긴 게 없습니다. 그 대부분 징벌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은 도입하는 건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판례를 통해서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이에요. 다섯 배 정한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뭐
쉽게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 거덜나는 경우가 있죠.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잘못 보도하고 악의성이 입증된다면 뭐 다섯 배가 아니고 그냥 무제한으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보도를 하고 더 체크를 할 건데 지금 우리 진행자가 지금 진작한 것처럼 다섯 배가 많아 보이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이게 신체적 손해가 아니면 정신적 손해이기 때문에 위자료는 우리 법원에서 천만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해봤자 억대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징벌적 손해배상 하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자체가 과장되어 있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이 나온 거지 무제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안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들에서도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고 왜 언론의 신뢰도는 계속 추락을 하고 있고 언론 자유는 그렇겠죠.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걸 왜 기대 못 미치고 있는지를 통렬히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언론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면 국회가 과연 언론의 눈치를 볼까 아니면 법안을 통과시킬까 이게 관심사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하고요.
네.
짧게 마지막 뉴스 넘어가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래혁신 포럼에서 초청한 강연회였는데요. 1대1 싸움으로 하면 백전백패다.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면서 보수 야권이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필요성은 인정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뭐 선거 준비라든지 통합 연대 이런 고민을 하셔주는 안 된다라고 좀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해야 될 거는 혁신 경쟁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또 공정경제 3법 등을 두고 김종인 위원장과 갈등도 계속되면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연대의 길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일전에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희와 인터뷰에서 이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대표하고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고 그게 엄청나게 이제 뉴스가 됐는데 어제 또 이 강연 자리도 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주호영 원내대표.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뜻은 확고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하고는 또 결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생각이 있다면 벌써 뭔가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적으로 일정 거리두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기자 뭐 그 사람은 자유시장을 몰라.
그렇죠. 그렇죠.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죠.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던지는 말들은 네. 또 거론된 사람은 홍준표 우리 의원도 한번 얘기를 했었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떤 뜻이에요?
그 이전에 봤을 네. 때 네. 한번 얘기를 했던 네.
김종인 위원장의 호불호가 뚜렷합니까?
저는 그렇게 그래서 관철을 꼭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항상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데 그럼 거꾸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또 관철을 시키려고 하면 그럼 파열음이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건가요?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파열음이
벌써 공정경제 3법 두고 안에서 말일들이 좀 있는 것처럼 네. 안철수 대표 관련해서도 저는 파열음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뉴스 3개가 끝나자마자 이상돈 전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됐는데 거기서 바로 이 문제를 좀 한번 집중적으로
이상돈 의원이 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새누리당 비대위 시절에 같이 비대위에서
그렇죠?
활동을 했었던
분이 김종인 위원장하고도 네, 친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상돈 전 의원은 또 안철수 대표하고도
친하고요.
함께 당을 했던 그런
교집합입니다.
그러니까요. 교집합.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진단하는지 궁금한데 그거는 바로 이제 그 잠시 후 그러니까 네. 바로 이어가도록 하고요.
네네네.
자 뉴스 3개는 오늘 이렇게 네, 예고편만 하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박지윤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